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개관적인 설명을 좀 중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아마 그것은 이제 5장 1절을 기본으로 해서 또몇 군데 나와 있는 그런 자유에 관한 언급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미 언급된 많은 중요한 사실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5장 1절 이 말씀만 띄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워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바울이 서술해 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방식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와 또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 차이점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유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자유인가? 때 이것이 과연 내가 편안하고 내가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으면 그것이 자유인가? 또 내가 상대를 볼때그 상대는 분명히 방종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모순은 어떻게 극복돼야 되는 것인가? 그걸 참 우리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또 서로가 설득할 수 있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먼저 자유라는 그 특성 자체에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하면은 자유고,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고, 이런 공식적인 뭐 객관적인 과정과 평가를 들이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자유를 말할 때는 인권, 즉 말하자면 이제 백성의 그 권리 같은 것들이 이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본적인 그 인간의 삶의 조건들이 충족된 상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일제 시대 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주권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는 거는 그냥 뭐살수 있을 것입니다. 뭐 친일파라 할지라도 뭐 자기들을 먹고 편안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주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없어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편안함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미묘하고 좀 깊은 그런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가정에서도 엄격한 부모 아래서 뭐 아버지가 엄하다든지 뭐 어머니가 굉장히 엄하다든지 그런 엄한 부모 아래에서 또 규제가 많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삶이 억압과 규제로 말미암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삶이 상실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본의 아닌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부터 다룰 이제 큰 주제가 우리가 삶의 자유, 내가 서고 싶은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말하자면 나는 가정에 가도, 교회를 가도, 또 직장에 가도 꼭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도에 따라서 다 뭐 적용될 수 있겠지만 나의 삶의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유에 이르는 사람은 물론 뭐 그것이 온전하고 완벽한 자유는 아닐지라도 자신이 얽매였던 그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 벗어나고 이전에는 누리지 못하던 것들을 경이로움 가운데서 발견하고 누리게 될 때 아 이것이 바로 나를 나되게 만드는 자유함이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온전하여야 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셨고 그런 목적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의 그 인격적인 그 당시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성화되도록 우리는 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우리의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게 되면 우리는 참 자유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할 능력이 있으면 복음 안에서의 그런 어떤 은혜를 체험한 바가 있고 나의 그릇이 커져 있으면 그것은 하등 내가 자유를 누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자유를 많이 뺏긴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내면의 그릇, 내면의 성품, 내면의 안목 이것이 아직 미비하고 아니면 타락한 가운데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바로 나는 나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자유에 이를 때는 동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경이로움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경이로움 속에서 정말 내가 누리지 이전에는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유에 이를 때 동반되는 것은 경이입니다. 경이 참 놀람이라는 것이죠. 삶에는 놀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놀라고자 하는 의지이다. 놀라고자 하는 의지이다. 근데 아무도 놀라고자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뒷자리에 톡 주저앉아서 그냥 들어주고 봐주고 그리고 나는 별로 이렇게 인격이나 어떤 감정의 요동이 없는 상태를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성숙하고 내 나름대로의 삶을 무게감 있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놀라고자 하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새롭게 알고 놀라는 그 놀람, 그 경이로움,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이 속에서 인간은 참되게 더 깊게 사랑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이 많은 부분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희미하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모험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자유에 이르는 그 길 속에서는 경이로움과 또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 제가 늘상 삶의 활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삶의 활력이란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할 줄 아는 것, 그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할 줄 아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열어주신 그 삶의 근원에서 나오는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삶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희미하고 막연하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이 있으면 다 정말 대번에 모험을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하든지 간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자유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성경적 자유의 축복 안에는 뜻밖의 놀람과 기쁨과 그리고 삶의 활력 이런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영생에 관한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경의와 기쁨, 활력, 모험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의 쟁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삶의 그 본질적인 가치들, 축복들을 누리고 향유하게 돼야 된, 향유하여야 하는 바로 그 자유의 길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유의 길을 저버리는 현실을 보고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자유를 가져다주는 복음을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재서술하고 변증한다고 하죠. 그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인사를 전하자마자 갈라디아 교우들의 문제를 다소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라는 그 복음의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삶이 열렸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정말로 이상하고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신앙이 참 자유 속에서 충만한 복,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받고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 유업이란 말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3장부터 쭉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유업,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것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비신앙적 늪에 빠져 있었다라는 그 현실을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5장까지 주되게 다루게 될 것이지만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는 하나입니다. 하나. 무엇이죠? 그것은 성령의 동행과 인도를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동행이야말로 내 삶의 모든 축복을 가져다주고 왕성하게 하는 바로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유의 길을 일탈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과 대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복음에 대조해서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이 선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여러 높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8000m, 해발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14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말라야 14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것이 히말라야의 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율법에 정통한 삶을 살고 율법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히말라야야 14좌 봉우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이유예요. 만약에 율법으로만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정통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4좌 그 봉우리에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의 축복으로 다다를 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받지 않고 이방인 출신이었던 우리라 할지라도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14좌 봉우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바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한다는 거죠. 율법 시대에 살고 있던 다윗은 어떠했죠? 율법이 제공할 수 없는 성령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성령이 떠나게 하지 마옵시고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의 관건입니다만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풍성하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누구나 다 공평해요. 예수를 믿은 이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는 것에는 우리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내용, 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성령과 성경, 즉 말씀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만 됩니다.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바로 성경과 성령이죠.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흐름을 네 가지 연결되는 주제를 가지고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뭐 강해집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주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다루는 분들마다 뭐 공통된 부분들 물론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좀 다르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제 나름대로 다소 좀 소화해서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네 가지의 큰 주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만남과 교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장에서 2장 한 15절 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다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도로 얘기가 변화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열두 사도들이 있었죠. 그 열두 사도들을 같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만남과 교제에는 우리가 굉장히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만남, 지혜로운 만남, 지혜로운 교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만남과 교제, 이것은 굉장히 2차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공동체적입니다. 궁극적으로 공동체적이고 본질이 공동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과 교제가 잘못되면 공동체가 받은 사명을 함께 한 마음으로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교제를 가져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또는 뭐 이제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또 뭐 월드컵 경기 뭐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는 과연 어떤 만남과 어떤 교제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정말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인,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만나고 형성되는 모임이죠.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실수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사도들끼리 뭐 꼭 그렇게 들춰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알게끔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안 그래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실수 많이 한 분인데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또 이런 실수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방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이 추구해왔던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의식하면서, 옛 문화를 의식하면서 그들 눈치를 보고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서 그 자리를 슬쩍 떠났다는 것입니다. 뭐 난리를 치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슬쩍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그토록 가시가 되었던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면 그러면 거리낄 일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관계에 어떤 것도 규제받거나 부담을 갖거나 거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2장 15절 또 16절부터는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과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공동체의 기반이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동체의 기반은, 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힘과 그 기초는 딱 하나이다 이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축복, 그것 없으면 공동체는, 크리스천 공동체는 진정으로 성립될 수 없고 세워질 수 없다, 전진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을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부터는 그 유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가르치는 중요한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의 책으로만 축소되고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우리 종교 개혁자, 뭐 대표적인 뭐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개혁자가 생명을 걸고 그리고 사수해 왔던 그런 진리이고,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분명한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그 위에 모든 개혁 교회들은 이 진리를 지금 얼마나 사수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만 가르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그 축복 위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복음 안에서 부어주시고자 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나아가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신칭의의 진리를 꽉 붙든 이상 3장, 4장,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더 풍요롭게 부어주고 싶으신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그냥 맞춰도 돼요. 그리고 그냥 결론적인 그런 권면의 말씀 이렇게 하고 맞춰도 됩니다. 복잡하게 3장, 4장, 5장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신칭의의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있는가, 우리 사실 그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인가요? 제가 10수차례에 걸쳐서 칭의에 대한 그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이것은 말로만 들어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고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힘으로서 나를 압도하고 내 삶을 간섭해야만 이신칭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축복을 향유하는 삶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뭉뚱그려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신칭의 축복으로 다 모든 걸 말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오류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진리의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노상 말씀드린 바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얻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축복,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 위에서 현재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 나라 안에서 주시겠다고 한 축복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성도의 삶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놀이동산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놀이동산 들어갔으면은 거기에 도대체 어떤 놀이가 있는지, 볼거리는 무엇이고 먹거리는 무엇이고 구경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찾고 구하고 가서 그죠? 누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놀이동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삶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내게 있는가, 내게 주어지는가, 내게 약속되었는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쫓을 때에만 찾게 되고 그리고 얻게 되고 향유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이 넘어졌던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유업, 이것의 실체를 잘 알지도 못했고 유업을 누리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최고봉으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율법으로, 그것도 율법에서도 지극히 부분적인 율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것을 따질 때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따지고 있다.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하냐 저것이 중요하냐, 이런 율법 준수의 차원에서의 삶은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유업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율법 준수의 차원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갈라디아 교우들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그들의 삶을 잘 시작해서 유업을 향한 삶으로 시작은 하고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짓 교사들의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뚝 끊겨져 버린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잘 훈련 받았습니다. 체력도 제법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기초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요령도 잘 터득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라톤 뛰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에서 잘 출발했습니다.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마라톤 선수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면서 당신 이렇게 뛰면 안 돼. 당신 기초 훈련에서 이거 배웠어? 준비 운동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근육 스트레치 했어? 이렇게 했어? 이러고 자꾸 간섭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미 출발점을 뛴 선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출발점을 지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계속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으로만 인도받아서는 내가 조금 내 삶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한 인간의 심성을 거짓 교사들이 건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더 남들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딴지를 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 이미 수행했고 잘 준비되어 있는 기초 체력 훈련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세월에 그거 하고 마라톤을 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현실을 보고 복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계속 뛰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는 관심도 갖지도 못하는 처지로 또 더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주제는 자유 안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매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하신 것에 우리의 삶을 이르게 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사도는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고 주춤해서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 교회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 사람 신앙이 저렇게 하는 말이 맞냐 저 사람 신앙이 저렇게 하는 것이 말이 맞냐, 맨날 이거 따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갈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바로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장하면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파워풀하고 옳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질 줄 아는 분별력이 이렇게 옳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저 사람 저런 것까지 봐? 저 사람 저렇게 비판할 줄 알아? 와, 저 사람 뭐 좀 있나 봐. 이게 거짓 교사들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늘 율법적인 그런 준수의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항상 무엇이 옳으냐, 더 옳은 것, 더 맞는 것, 더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것,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갔는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 그거 찾아가서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뭐 그것 걱정하고요, 우리의 죄는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그것 애쓰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입니까? 이것은 복음에 이르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의 자유에 이르는 삶이 아니고 자유를 사는 삶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도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당한 것이죠. 공동체의 문제의 발견과 그리고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 현실에 어떤 영적인 삶을 위한 방식이 필요한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게인스빌 교회도 그렇고 또 많은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수준에 비해서 볼 때 크게나 적게나 뭐 물론 뭐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복음이 제공하는 삶의 활력, 이것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활력이라는 것은 하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또 하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나의 삶을 살게 하는 동기부여입니다. 그 기쁨과 동기부여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활력을 잃은 것입니다. 세속과 인간적인 것들에 관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이 없는 것이죠. 삶의 활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인생의 재투자를 감행하게 하는 힘이 없죠. 삶의 활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수준보다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다, 항상 이것이죠. 제가 이번에 휴가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삶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언급이 되면은 항상 모든 사람들의 염원은 그거예요.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돼. 난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해져야 돼.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야 돼. 다 이거예요. 다. 영적으로 얘기하든지 간에 뭐 물질적으로 얘기하든지 간에 아니면 자기의 성품적인 것, 뭐 자기의 학식에 관한 것 말할 때 전부 다 조금씩 나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삶에 활력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성령을 쫓아 나가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삶에 분명한 새로운 현실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모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다 잘 사는데도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생활 자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이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찾지를 못하면 교회를 통해서 얻는 삶의 활력을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과 사회와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큰 영광과 축복을 그 자기가 가는 자리에서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삶의 활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사건 속에서도 살려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실체를 누리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약함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항상 퇴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라는 식의 방식 속에서는 자유의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양자택일의 구도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제3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셰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제1의 길도 아니다. 제2의 길도 아니다. 제3의 길이 유일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길이다. 그 제3의 길은 복음 안에서 얻는 길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들은 그 문제의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영적인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는 단 하나의 본질적인 해결은 예수께 있습니다. 항상 예수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 있다는 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재발견해야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재발견하지를 못해요. 항상 자기가 알았던 예수님을 우려먹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체험했던 것 그것으로 오늘날도 살아내려고 근근히 애를 쓰니까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오늘 여기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를 재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재발견하고 예수에 대해서 놀라고자 하는 의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언급드릴 큰 주제 속에서 연결된 작은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바울이 매우 큰 부담을 담고 말하고 있는 한 구절 6장 15절의 말씀 간략하게 이제 나중에 또 다룰 테니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다. 오직 새로 지으심이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만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이 새로운 힘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새 생명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으로 아기가 태어났으면은 그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인지 안 태어난 존재인지 대변할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결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본인이 새롭게 태어나는 분명한 역사가 없으면 정말 새롭게 태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 할 도대체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하실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거듭남의 그 단계부터 자신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본인을. 그래야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나의 삶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향유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꼭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 지으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영적 현실을 만나게 하는 매우 중차대한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면 자신이 압니다.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는 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성령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 얼마 했고 그리고 나의 신앙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 정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한데 그 새로운 지으심의 역사가 제게 확인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으면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안목과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이 이 일을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재발견하고 그분과 동행 속에서 정말 자유를 향한 길 또 자유 속에 동반된 정말 기쁨과 활력과 정말 경의와 그리고 모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이 사람은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함께 발견하고 향유하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갈라디아서의 정말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 우리 공동체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